오늘 같이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신년 주일 첫 주, 출애굽기를 잠깐 뒤로 하고 표의 구절인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말씀 한 구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동료들을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선한 중에 참고하며 바른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다같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성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 은혜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2025년 우리가 그 주부에 적힌 대로 표어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기도에 항상 힘쓰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서 주를 섬기는 기본의 자세가 뭐고 태도가 뭐고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질 참기손.
열질 참기손. 이게 듣다 보면 이제 하나의 그 문장의 그 시작을 적어놨는데 부제로서 이렇게 섬깁시다. Let's serve like this 이렇게 그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표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결심을 새롭게 하고 작심 3일 and 또 작심 3일 그렇게 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로마서 12장은 로마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교리적 선포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를 선포했다면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하는가를 가르치는 적용과 실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머리로만 믿는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가는 생활이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이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은 다 뭘 위해요? 실천을 위함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결코 분리되고 구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로 살아가야 하듯 빌립보서 2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합니다. 여기 우리가 강조할 것이 바로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은 우리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가 아니라 우리 전인격 삶을 자신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삶 전체를 통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고 행함이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라. 그것이 예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은 행함이 있는 신앙이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삶의 태도를 잃지 말라는 거죠. 성도는 거룩한 무리가 성도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예요. 또 교회 자체가 밖에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 무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대신 뭐 하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부신자와 다른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허물에 죄사함 받은 사람은 과거의 삶을 정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다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도록 나 자신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나도록 해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에 드러나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의 삶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구별하라 말합니다. 기준이 분명합니다.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살아라. 히브리에 있어서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통해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사도가 은혜 받은 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스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3절부터 13절까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14절부터 21절은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인이란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봉사하며 주를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를 가르쳐주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또 헌신하지 못하는 신앙하는 성도들, 이런저런 이유로 불협화음에 쌓여서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서가야 할지를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오늘 말씀은 교회인 우리, 또 교회가, 공동체가 드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 교회 공동체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공동체.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하나님 원하신 뜻 가운데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한다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먼저 믿은 자들이 조직 속에서 드러나듯이 그들이 기득권을 행사하고 터세를 부리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은 봉사할 틈이 보이지 않아. 거기 껴들면은 군인을 갈 것 같아. 그 정도로 자기들끼리죠. 또 나중에 믿은 이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봉사와 헌신을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의 원리를 발휘하지 못하면 오히려 봉사하는 그 자체도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의 몸된 교회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2025년 우리가 섬김으로 우리 속에 기쁨을 만들어내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기본의 자세가 뭐냐 9절에 일러주고 있는데 주보 뒷면에 아웃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팔로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나 가정사회에서 어떤 생각과 정신으로 섬기하냐?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 섬기는의 마음 자리에 섬기는의 기본 자세는 뭐다? 사랑으로 하라고 얘기해요.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뭐가 없다? 부작용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공동체요? 사랑 공동체요. 근데 이 사랑 공동체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주님에 의해서 실현된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세요? 왜 섬기세요? 왜 수고하고 봉사하세요? 그러면 복받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그 섬김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신 이유도 바로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외면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난 바 되고 보인 바 되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의 사랑에 보답함을 통해서 은혜 갚는 그런 심정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섬김에 그러한 사랑이 기반되고 자세가 있을 때 이게 진정한 섬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예수 믿고 나서 그가 형제인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하는 한 가지 고백은 뭐예요? 나는 다 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다. I'm a debtor. 그러면서 빚 갚는 심정으로 복음에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뭐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섬기는 그 1차적인 원인, 힘의 원인이 뭐냐? 주님의 사랑이 내게 강권한다는 얘기예요. 받은 바 은혜의 사랑이. 여러분들 2025년 섬기면서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고 사소리 하나하나 봉사하는 것들도 그냥 체면치레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정말 빚 갚는 심정으로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 같은 심정으로 그런 사랑이 기반돼서 수고하고 섬기길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잘 그 본질을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뭐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잘 언급해주고 있는데 9절 10절 우리 9절 10절 같이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에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네. 자세히 보니까 9절 10절에 이렇게 하라가 제시해 주는데 그 사랑의 기본 자세가 이 섬김의 기본 자세가 뭐라고요? 사랑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랑이 뭐냐? 사랑에는 뭐가 있다? 뭐가 없다? 사랑에는 선이 있고 뭐가 없다?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 거짓이 뭐냐? 거짓은 그 헬라어로 아니포크리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 고대 그 헬라 시대에 연극 배우의 연극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연극 배우들은 연극할 때 뭘 써요? 가면을 씁니다. 가면을 써서 거짓과 위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랑에는 뭐가? 진실함이 있어야지 거짓되거나 위선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ASB 그 영어 버전에서는 그렇게 이것을 번역하고 있어요. 숨김 없이 위선 없이 그런 말을 without dissimulate 또 without hypocrisy 이 거짓 위선이라는 단어 hypocrisy 여기가 영어로 hypocrisy가 됐는데 이것이 뭐냐 가면 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배역을 할 때는 이 가면 쓰고 저 배역 할 때는 저 가면 쓰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고 가면만 드러나죠. 그것처럼 그것이 거짓이고 그것이 위선된 거예요. 내면은 안 보여주고 그래서 이 사랑 이것은 이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제 몇 가지 헬라어 단어로 나오는데 여기에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다 내놓는 사랑이죠. 그런 사랑에는 뭐가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숨김이 없이 위선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둘째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선한 것이 바로 뭐다?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 속에서는 악이 결코 있을 수 없어요. 낚시하는 거 보면은 베이스 끼죠. 그죠? 이거 저 이거 먹 이거 줄게 먹어라 하지만 뭐예요? 먹으면은 훅이 걸려서 물 밖으로 올라오게 되잖아요. 이건 선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죠? 베이드 있으니까 먹어라 주지만 결국 욕심을 채우고 그를 잡으려는 의중이 거기에 있었던 것은 사랑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베푼다면서도 뭔가 뒤에 숨겨놓고 거짓을 꾸면서 그것을 채려고 깨려고 하는 의도는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치 사랑 속에는 뭐가 있을 수 없다. 악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모스 5장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졌다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4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다. 디모데후서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졌다 말하고 있어요. 뭘 보면서? 불법한 행실을 보면서. 요한삼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은 뭐라는 얘기요?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 속에서는 악이라는 것이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사랑을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그 구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죠.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고 사랑에 속하라. 근데 미워한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몹시 미워한다, 혐오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절머리나듯이 그렇게 몹시 미워하고 혐오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악은 나쁜을 나쁘다는 의미하는 그런 헬라의 카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강한 의미로 악하다, 사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는데 그 악이 그냥 봐줄만한 악이 아니라 완전히 사악한 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선에 속하라 말하고 있죠. 속하다는 함께하다, 연합하다는 뜻인데 자, 이 말을 잘 종합해서 이제 원어적 의미를 해석하면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에 연합하라는 명령과 권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결정이 요구되는 삶의 길목에서 확실하게 뭐를 선을 택하라는 생활의 원리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에 속하기 위해서는 악의 모양이라도 미워하고 버리라는 바울사도처럼 그런 자세의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랑의 기본 자세, 섬김의 기본 자세가 사랑인데 사랑은 뭐라고? 거짓이 없고 어떡하라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것이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에 대한 섬김에 대한 기본적 사제가 그 다음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 알려주고 있죠. 자, 형제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필라델피아, 그죠? 오늘 필라델피아도 도시도 있고 또 필라델피아 브로더리 러브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필라델포스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했고 형제에 대한 사랑, 형제애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우애 있게 하다, 벗 우자와 사랑의 자 쓰죠. 그래서 형용사 필로스톨로고, 이 혈육관에 주고받는 사랑을 표현한 것인데 이 우리 헬라에 맞다는 사랑의 나라의 개념들, 뭐 아까도 아가페 등장했죠.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은 필로스예요.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은 스토로게예요. 그래서 필로스와 스토로게에서 유래한 이 형제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는 얘기요? 친절하고 상냥하게, tenderly loving, 그리고 가족 간의 깊은 그런 애정,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그 형제 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로스와 스토로게.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은 누구를 머리로요? 그리스도를 머리하는 지체로서 그 가족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가족 간에 느끼는 지극한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단순한 그런 사랑의 그런 이념으로 사랑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랑의 실천으로 구체적인 그런 대안과 지침을 언급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어떤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제의 사랑, 다시 말해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성도들 관계에서 그렇게 표현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참된 사랑은 어디에 근거한다? 물론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겠지만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그 시점 속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족 공동체처럼. 가족 공동체처럼. 그래서 그럼 형제가 누구냐? 탈모드에서 형제에 대해서 재미나는 이런 개념을 썼습니다. 형제란 우리가 한평생 사랑하는 동안에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서로 붙들어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아, 재밌는 표현이죠? 한평생, 잠깐이 아니죠. 한평생 동안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서로 붙들어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형제 귀하죠. 그러나 믿음의 형제는 얼마나 더 귀합니까? 아멘?
아멘.
안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누이하고 형 한 분이 있지만, 뭐 몇 년 가도 못 봤지만, 지금 여러분이 더 귀해요.
아멘.
아닌가 보네. 뭐 짝사랑하죠, 뭐 그라. 예. 네. 이 참된 신앙,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육신의 형제 못지않게 그렇게 다를 거든 형제 자매로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교회고 작은 교회, 가족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죠? 가족이 뭡니까? 밥 같이 먹으면 가족이에요. 안 그래요? 네. 밥 같이 먹으면 가족이에요. 매주 밥 같이 먹으면서 우리가 서로 한 수망 안에서 지향점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형제들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적 형제는 지상으로 끝나고 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그런 형제 자매는 어디까지 가요? 영원까지 그 관계를 지속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함께 나눠받을 형제 자매 시선을 같은 교환에서 그렇게 기업을 함께 나눠받을 형제 자매에 대한 시선으로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서로 바라본다면은 우리 관계가 얼마나 달라져야 할까요?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얼마나 사랑해야 되고 얼마나 함께 이끌어가야 되고 얼마나 함께 동행해야 됩니까? 네 번째, 거기 사랑의 그 어떤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거기 뭐 해주겠죠? 더 나아가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알아. 존경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업신여기다든지 사랑하는데 의심한다든지 사랑하는데 구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형제 사랑에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알아. 우애와 존경의 삶은 아까 얘기했죠?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형제의식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형제의식은 끝까지 한평생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고 기대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탈무드에서 그런 정의를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하라? 먼저 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서로 먼저 존경할 이유가 뭐냐? 그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그랬는데 서로 존경할 이유가 뭘까? 1번 나이가 많아서, 2번 많이 배워서, 3번 많이 가져서, 4번
사랑하기 때문에
뭐 외모 보고 경제 보고 능력 보고 먼저 존경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개인적 인격이나 능력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크신 구속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름 받아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의 형제 인격적인 모든 조건을 떠나서 진실하게 귀하게 그 마음이 우러나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대로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이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먼저 존경하고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근거했지 어느 외모나 능력이나 어느 자질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러한 인식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근거로 하는 그런 권면인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은혜 빼면 뭐 내세울 거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은혜 빼면 뭔 세울 게 있습니까? 그죠? 다 똑같아요. 은혜가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감춰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섰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 부르고 영혼을 함께 나눠받을 그런 형제의 의식을 갖고 다시 한번 곁에 계신 형제 자매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얼마만큼 존경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이와 간용과 용납으로 오늘 성경 강사님 기도 중에 그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인가 그 말씀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힘써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데모데전서 1장 5절은 그렇게 말해요. 거짓 없는 사랑은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난다.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일러주고 있죠. 그렇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랑도 그 속에 뭐가 없으면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사상누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뭘 따라요? 선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선에 속하지 않은 사랑은 그 사랑의 순고하처럼 보여도 실은 그것이 사랑이라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래 말씀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가족 간의 사랑 그것도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뭘 말한다고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요 일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도 그렇고 에베소서 2장 19절도 하나님의 권속이다, 자녀다, 패밀리다 말하고 있고 그 빌립보서 3장 20절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필라델피아 우애, 형제 우애를 해야 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먼저 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쪽에서 하길 기다리지 말고 먼저 공경하는 마음 갖고 겸손히 대하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 2025년을 맞으면서 이런 사랑의 기본 자세를 가지고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사실상 섬김을 조심해야 돼요. 그게 더 의미가 있는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기초로 해서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2025년 하나님이 준비하는 은혜와 복들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어떻게 섬김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냐? 사랑은 알겠다. 뭐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선에 속하고 또 거짓되지 않고 서로 존경하는 그런 모습 같은 게 사랑의 어떤 그 기본을 갖고 사는 사랑의 자세라면 그럼 태도는 무엇이냐? 태도는 무엇이냐?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예. 자 주의 사랑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섬기할까? 11절에 일러주고 있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그 두 가지의 어떤 그런 캐릭터를 말하고 있죠. 근면과 열심입니다. 근면과 열심. 그러니까 주의 일에는 근면과 열심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이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언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열심을 품고 이 얘기는 뭐냐? 토 푸니마티 제온테스인데 성령과 함께는 열심을 품고 그런 뜻이에요. 그냥 열심을 품고 각오와 다짐으로 이제 막 팔 걷어붙이고 이렇게 나설려는 그러한 용기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죠? 성경에 원어에 보니까 성령과 함께 열심을 품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번역했던 겁니다. 그래서 열심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불타는 열심이에요. 인간적 열심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끝을 보면 참 이상해요. 평상시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힘을 모으고 헌신을 하고 뭔가 결정적인 일을 할 때는 그 자리가 없어. 이유는 뭐냐? 성령께 주시는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나오는 열심으로 체면치레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인간적 열심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유대교를 섬긴 열심을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밤낮 가리지 않고 그들을 쫓아 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인 일을 가담했습니다. 자기 의에서 나오는 열심, 자기 만족에 나오는 인간적인 열심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열심 있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입어서 우리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가로서 그것이 열심이 되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 주님이 중심에 두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나타나는 열심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신앙, 그것이 아닌 교회생활은 믿음 없이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교회생활. 앞에선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 신앙 없이 종교생활만으로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것은 열심히 그래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은.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하는 불붙는 열심을 가지고서 일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열심이 믿음에서 나오는 열심인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과 함께 뜨거움을 가지고서 수고를 섬기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예. 그래서 열심은 이렇게 세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것이 불타는 열망의 열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의중. 이것이 열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러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애에 살아가면서 목표가 있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임에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일은 어떤 재물, 어떤 희생, 그것을 개의치 않고 이 일에 바로 수고로이 섬기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에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재물도 희생도 개의치 않고 수고로이 돌진하는 것, 이것이 참된 열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서기 350년경 로마 교황을 지냈던 이 율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고결한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 당시 성자로 그 호칭을 받았어요. 성 율리우스. 근데 그날 밤 그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율리우스는 그 사람에게 나는 참 열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막 입으로 자랑했어요. 그 사람은 그럼 당신의 열심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할 때 율리우스는 꿈이니까 가능하겠죠. 가슴에서 열심 덩어리를 꺼내서 보십시오 하고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저것을 저울에 또 달았어요. 그 열심 덩어리를. 저울에 달으니까 열심 덩어리의 무게가 100근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 율리우스는 자기 열심이 그렇게 많은 무게가 나가는가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그 열심 덩어리를 물속에 넣고 그것을 분해하고 녹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의 성분을 밝혀주고 있는데 야심이 30근, 자기 자랑이 25근, 명예심이 40근, 하나님 사랑이 5근, 합계 100근. 그래서 열심 속에 있는 들어있는 주님 사랑에서 냈던 열심이 바로 목표라고요? 5%.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본 율리우스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꿈에 깼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 열심을 품고라는 얘기란 성경에서 성령 그런 뜻의 푸니마와 물이 끓어오르는 열정을 따는 재우가 합쳐져서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다는 얘기예요. 주를 섬기는 열심은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감아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하는 그러한 수고로의 섬김과 또 드러나는 헌신들이 제 눈에는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주신 사인과 성령의 주신 감동으로 한다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나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기도도 봉사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런 불같은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또 교회의 직분을 맡을 때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더 나아가서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얘기는 그래서 열심이라는 단어 영어 성경에 enthusiastic이라는 그런 단어가 헬라어의 en 그리고 theos 그 말이 합성된 말이에요. en이란 말은 in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의 철학의 그 사상 en Christos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 en이 in이고 theos는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가 바로 뭐라고 영어 성경에 표현하는 헬라의 라틴어에 근거한 하나님 안에서가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영어서도 enthusiastic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성에 be enthusiastic in spirit, serve the Lor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열심을 가지고서 주를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헬라적 그 의미는 푸니마 제오 열심을 품고 그냥 있는 푸니마 성령이죠. 제오는 이 물이 끓듯 열정적인 단어가 제오인데 그것이 합치면은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것은 성령이 감아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 표현도 그런 얘기예요. 엔테오스. 하나님 안에서. 그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열심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열심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려는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열심은 오히려 뭘 피해를 가져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줘요?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열심은 경고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로마서 10장에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열심들이 바로 그런 열심이었다는 얘기예요. 열심이 있었으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얘기예요. 기업 경영 컨설턴이며 리더십 연구가인 스티브 코비 박사는 이런 말합니다. 시계를 보지 말고 나침반을 보고 살아라. 분주하게 빨리 가고 쫓기지 말고 뭐가 더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방향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곳이 아닌가 봐. 그럼 어떻게 해?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시간만 웨이스팅한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에 매이지 말고 방향이 정확하면 계속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열심도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세 가지 정의한 것,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열심의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그렇죠? 그럴 때 이 열심이 어떤 열심인지 우리가 개념이 서야 되는 겁니다. 내 어떤 의지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감화 감동으로 끌린 마음으로. 그래서 열심히 섬기되 주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충성된 그런 종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보면은 다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다 열심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세워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진노에서 그 진노를 막 극대화시키는데 그 불붙는 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악을 제거한 비느하스, 하나님 그것을 높게 보시 칭찬하잖아요. 그죠? 민수기에 나오죠. 예.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막 사람 죽어나가는데 비느하스가 이 일을 저지하는 봤죠? 텐트에 들어가서 음행하는 것을 창으로 찔려서 꿰뚫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막는 걸 보게 됩니다. 히스기 왕과 요시아 왕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우상을 저격했습니까? 또 하나님의 천사로서 요시아 왕을 칭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영혼 구원의 열정을 통해서 오히려 식사 때도 놓치면서 그 일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근대에 들어와서 스펄전 목사님은 영혼 구원의 열정에 타서 병중에서도 10편의 강해를 저서했고, 칼빈은 몸에 12가지 이상의 병을 가지고 있지만 거의 신구약 성경 주석을 영혼권의 열정에 불타서 그것을 다 저술했어. 존 웨슬리 목사님은 87세의 고령에 있어도 마땅히 할 일을 연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타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구두 수성공이지만 그가 수천만 명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은 그 마음에 불붙는 영혼의 구원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붙는 열심이 하나님의 교회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또 활기를 되찾게 해줍니다. 이처럼 열심이 또 전염성이 강한 건 없어요. 누군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조롱하고 나도 다 해봤어. 왕년해봤어 하지만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교회 공동체 열심에 불이 붙어서 교회 유익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주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게으르지 말라는 말은 뭐가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의신 감동 속에서 열심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심령이 뜨거워서 일을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 속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뜨거운 가슴은 차고 머리가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판적이고 냉철하게 비판적인 말이에요. 어떤 이는 입으로 다 해. 입만 뜨거워. 그냥 비정상적인 겁니다. 가슴이 뜨겁고 그 뜨거움이 손발에 옮겨 붙어서 그 일을 이루고 그 사역을 결과를 보아야 되는데 저 여러분은 입만 뜨겁지 않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뜨겁고 그 일에 손발이 행해져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3장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책망을 우리는 못 씁니다. 그가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그 신앙을 토해내겠다고 책망하십니다. 이 게으름이란 단어 11절에 오크네노이라고 말하는데 오크네노이 근심이나 걱정으로 인해서 늑장 부리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근심이나 걱정으로 인해서 뭉기적거리고 늑장 부리는 것.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은 뭐하겠다 하나님이 그 신앙을 토하여 내치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신앙생활에 나태해지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래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2025년 해가 바뀌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시간과 장소와 다 만난 사람 똑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태해진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표가 하나님 주신 표가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얘기예요.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는 얘기예요. 네. 결심을 세워서 나태해지지 말고 어제가 오늘이나 똑같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결심을 세워서 그 일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마틴 루터 설교 가운데 이런 예화를 썼어요. 어느 날 사단이 큰 기념제를 개최하고서 여러 사자들을 불러서 그들이 여러 가지 책임 수행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은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쫄개 하나가 나는 사막의 야수들을 풀어가지고 지나가는 그리스의 대상을 습격했는데 지금은 그들을 다 죽여서 멸의 그 모래 위에 뼈들이 굴러다닙니다. 잘했죠? 사단의 두목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단 말인데 그들은 다 구원받았잖아 그래도. 다음에 보고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탄 배에다가 그 항해할 때 폭풍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 수장시켜버렸습니다. 다 죽였어요. 잘했죠. 사단 여신이 분개하며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그때 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오. 셋째가 이제 쫄개가 보고합니다. 나는 십수년 동안 한 사람을 꼭 집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게으르게 만들었고 무관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고 그 게으른과 나태함에 자기만 만족하며 삽니다. 그때 사단의 두목은 고함치면서 잘했다. 그럴 때 이 지옥의 별들도 기쁨이 노래했답니다. 영적 무관심, 그것은 자기 인격을 파멸할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기쁨을 줘요? 마귀한테도 기쁨을 증가시킬 겁니다. 오늘 분명히 말했어요. 열심에 대한 세 가지의 정의는 하나님 기쁘게 하고 순종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드러나는데 이 나태함과 게으름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한테 기쁨을 증가시켜요? 마귀한테 기쁨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열심히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처음상 잃어버리고 미지근하고 타성에 젖기도 합니다. 그래 우리는 항상 마음을 결단하고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거나 나태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은 게으른 자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2025년 부지런한 열심을 내어서 주를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매 순간 결심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공적에 따른 보상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한 자에게 부지런히 상하는 복이 되고 또 부지런히 일하는 자는 그 손에 수고한 대로 복을 얻게 되고 그 행위에 맞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열심과 부지런함이 있는가? 그 위에서 가정에서 바른 목적과 합당한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내가 일하고 있는가? 부디 영적 열심과 이 부지런함에 지수를, 도세지를 높여서 날마다 승리하고 또 복됨을 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영적 관심이 없이 살아간 사람에 비해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삶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어서 필요의 성경의 태도가 12절에 또 언급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말하고 있어요. 무조건 열심히 손발만 걷어붙인 것이 아니라 근면과 열심에 애드에서 세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첫 번째 어떡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자, 아무리 위대한 일에도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면 재미있겠어요? 그래서 즐거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에도 기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며 수고하는 것이 기쁨이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섬김과 수고한 일에 격려도 하지만 그 기쁨이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쁨이 빼앗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안 뺏기는 것이. 근데 소망이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야 돼요. 왜 소망이 됩니까? 우리가 하는 이 행위와 이 수고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보니까 환난 중에 어떡하라? 참으라. 환난 중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도 욕먹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떡하죠? 참아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주를 섬기는 거 희생하지, 돈 들지, 시간 뺏기지, 더군다나 또 욕까지 먹지.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일을 계속 해야 될까 할 때 그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참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주를 위해서 당하는 굳은 일이면 더욱더 참아야 됩니다. 왜? 그 섬긴 것이 복까지 연결되려면 우리는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저 여러분이 주를 위해 당하는 또 위기, 어려움, 그런 모멸감이 있다 하더라도 잘 참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바라보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기도하는 봉사자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일만 잘한다고 다 하나님의 섬김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섬기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사회생활과 다른 거예요. 사회생활은 시간 맞춰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충성을 보여주면 되지만 교회는 신앙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죠? 하나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하든 밥을 짓든 누가 잘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는 신앙이니 기도하면서 섬기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은 잘하더라도 시험 들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난처하게 만듭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자아가 드러나고 자신의 욕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섬기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잘 나와야 되네요.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공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토요일 한 번밖에 없어요. 다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기도하고 개별적으로 큐티하고 개별적으로 신앙해요. 그렇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자리는 또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토요일 8시예요. 8시. 그리고 8시 반에 우리 큐티 서로 나눠요. 근데 8시 반에 온타임인 줄 알아.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내가 기도하자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 시작.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제 역시도 그래요. 그런 마음 갖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근데 기도의 이 향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일을 게으리지 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고 이걸 다 설명했어요.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이것이 킴 제임스 버전의 그 단어예요. 우리는 기도에 항상 힘쓰며 always prayer 말하지만은 늘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태도를 보면 얼마나 절박한가 아는가 알 수 있고 환경이 그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 하는 거 보면은 그게 절박하지 않다니요, 내 삶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되 어떻게 기도하라? 절박하게.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지 시간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게 붙들고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섬김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내용. 아까는 태도를 얘기했다면 섬김의 내용이에요. 초대교회는 성도들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손 대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그 고대에도 그렇고 나그네 환대법에서 들어봤죠. 나그네 환대법. 그래서 그 마을 어기가 나그네가 등장했는데 그가 노숙하고 있다. 그것은 그 마을의 수치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그네는 어떻게 해요? 누구든 자기 집에 들여서 잘 환대해주고 대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런 멸망 사건들을 미리 들을 수 있는 것도 나그네 환대법에 관계된 거예요. 영접하고서 쉬고 가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무지 중에 영접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손님 대접하기 힘쓰는 교회.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1차는 누구죠? 성도들. 2차는 누구죠? 손. 손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나그네고 외부인이에요. 이 두 가지 원리에 모든 성경이 다 들어가 있는데 성도들의 쓸 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교회 내에 그런 것이 다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섬김에 교회 내에 수고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손대접이란 신앙인들이 교회 밖에 하는 섬김의 내용들이에요. 성도가 아닌 그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서로 섬기고 교회 밖에서도 모든 사람을 섬기는 존재가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섬기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섬김 모두 다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필요로 섬기는 공개하는 것도 그렇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무엇이 들어가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 그래서 사랑을 근거로 해서 물질이든 시간이든 정성이든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이 섬김을 실천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안으로는 성도들, 밖으로는 손들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요? 거짓 없는 사랑으로서 실천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먹고 그것을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에서 베풀어 주셨고 사랑에 확증해 주셨어요. 당연히 우리도 뭘 갖고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새해 2025년 우리가 새롭게 섬기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2025년에도 자 열심을 가지고 갑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합시다. 참으며 합시다. 기도에 힘쓰며 합시다. 손대접하며 하기로 힘씁시다. 그래서 열질참기손이에요. 열질참기손. 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남을 섬기는 삶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없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섬김 삶이 여러분의 주인공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12절 13절 잘 보시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우리에게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 기도의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있다? 성도들이 서로 돕는 손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지내면서 좀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환란 앞에 넘어져서는 안 되고 환란 앞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도와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뒷받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는 성도들의 따스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명심해서 그 환란도 이기는 25년 되길 바랍니다. 환란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영화롭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 이 확신 것을 붙들고 2025년을 신앙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어떻게? 뜨겁게 해야 됩니다. 섬기는 데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들기 꼭 합당합니다. 부지런한 열심, 성령과 함께하는 열심, 주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그 섬기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한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함께 주님을 위한 이런 바른 열심을 내서 쉬지 않고 절박함으로 기도함으로 2025년을 또 아름답게 매듭 짓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